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최근 아프간 소수민족인 하자라족에 대한 탈레반의 학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아프간 동부 가즈니 주에 거주하고 있던 하자라족은 정부군과 탈레반 간 교전이 벌어지자 산으로 대피했습니다. 이후 피난한 이들 중 일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왔고 탈레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6명의 남성이 총에 맞았고 3명은 고문을 받아 숨졌습니다. 아그네스 칼라마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영국 BBC 방송에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에서 특히 소수민족과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UN의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하자라족은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 순위파인 탈레반과 달리 시아파 계열로 9.11 사태 이전 탈레반 정권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UN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의 세계적인 문화유산 보호와 예술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오들레 아줄러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인 바미안 불상이 탈레반에 의해 파괴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프간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줄러 사무총장은 문화유산을 훼손할 경우 아프간 국민들의 영속적인 평화와 인도주의 구호와 관련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지난 2001년 6세기부터 내려온 세계 최대 불상 유적인 바미안 계곡 마의 석굴 입상을 파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유네스코는 탈레반의 불상 파괴는 문화와 정체성, 역사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으며 유산 파괴가 어떻게 주민들에 대한 무기로 활용됐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2012년부터 유산 파괴를 전쟁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 부근에서 어제 40대 남성이 폭발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수시간 대치한 끝에 연행됐습니다. 이 남성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48살 플로이드 레이 로즈베리 씨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9시경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차량을 몰고 와 의회 도서관 앞에 인도 위에 주차했습니다. 이어 폭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현장 경찰에게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건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여주면서 기폭장치로 보이는 금속 용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또 대치 중인 경찰들에게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의 유리창이 총알 등에 의해 파손된다면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외에도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차량에 4명의 애국자가 더 있으며 폭발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현장에는 이후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까지 투입됐고 용의자는 약 5시간 만에 자수해 연행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급증에 따른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24일 자정까지 연장했습니다. 자신다 아덴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최근 수도 오클랜드와 웰링턴 등지에서 11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6개월 만에 처음 발생한 확진 사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아덴 총리는 델타 변이가 얼마나 확산되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덴 총리는 뉴질랜드 전국에 바이러스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애슐리 브룸필드 뉴질랜드 보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 오클랜드가 최근 바이러스 확산의 진앙지인 만큼 봉쇄 조치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는 지난 17일 자정부터 오클랜드와 코로만델 지역에 일주일간, 나머지 지역은 사흘간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한 가정당 아이를 3명까지 낳을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20일 통과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한 세자녀 정책 법안 내용 중 사회유지 부담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사회유지비란 기존의 부부가 자녀 수 규정을 어기고 아이를 많이 낳을 때 부과해온 벌금입니다. 또 법안은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도 장려하라고 권고했는데, 영국 BBC 방송은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침략을 당하면 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북한과 대화하려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 18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 미국에 의지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타이완, 한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섬이나 한국에서 내전에 근거한 협정이 아니라 통합정부에 근거한 협정을 맺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이들 정부들은 악당들이 자신들에게 나쁜 행위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등에 대한 침략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모든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조약 5조에 대한 불가결의한 약속을 맺은 만큼 만약 누군가 나토 동맹국들을 침략하거나 행동에 나선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조약 5조는 나토 헌장 5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한 상호 방위조약 3조에 이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일본과 한국, 타이완에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아프간 상황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반복해서 밝혔듯이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한국 등은 우리가 오랜 시간 실제 주둔을 유지한 곳이고 내전도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주둔 목적은 외부적의 잠재성을 다루고 외부적으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등이 우리가 아프간에 주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북한과 대화하려면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만나자는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안드레이 데니소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만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힘의 원천이라며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반도 비핵화 달성은 미국만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도 국가 안보 이익이라며 이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It is safe to say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prioritized our system of alliances.
프라이스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동맹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 체계를 심오한 방식으로 우선시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건 미국이 그들을 심오한 힘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미국 국민들과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위협과 기회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와 동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are doing is focusing on the threats and the opportunities that matter most.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파트너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옹호하는 것에도 가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is administration values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for what they are, but also for what they represent.
동맹들은 미국에게 있어 힘의 원천이며 전날 언급했듯이 적들에게는 질투의 원천이란 겁니다. 이어 이것은 미국이 동맹들에 투자를 한 정확한 이유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들에 대한 관점에서 이번 아프간 철군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들 나라들은 앞으로 2년, 4년 혹은 20년 동안 미국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분쟁에 휘말리는 걸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국들을 통해 얻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추가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Our focus will continue to be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미국의 초점은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 사안인 탄도미사일 역량에 있어서도 일본, 한국 동맹과 함께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남북 관여와 대화를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어려움에도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후반기 미한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일 즉 21일 한국을 찾습니다. 북한은 미한 북핵수석 간 협의를 지켜보면서 도발의 수위와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20일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23일 오전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수석대표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북핵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성김 대표의 방한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만입니다. 성김 대표는 당시 미한,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면서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성김 대표의 이번 방한은 북한이 후반기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도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성김 대표의 방한 결과를 보고 연합훈련에 대한 최종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성김 대표의 메시지에 따라 도발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발을 한다면 성김 대표가 돌아간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성김 대표 방한 중 도발에 나설 경우 미한 간 협의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외교적 기회보다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게 신 센터장의 분석입니다.
성김 대사의 방한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진전된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외교적 차원의 의미와 북한의 군사 도발의 시기와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군사적인 측면 모두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미국과 한국의 안보 위기를 언급하며 추가 행동을 시사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또 10일 오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한 한국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한연합훈련 5일 차인 20일 현재까지 통상적인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특이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의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한미 공조하에 명확하게 감시정찰 자산을 운영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와 같은 기종의 항공기가 지난 19일 평양에서 원산 방향으로 비행했다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 JS-672편 여객기가 19일 오전 9시 8분 평양에서 출발해 동해안 원산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김 위원장이 전용기처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안토노프사의 AN-148 기종입니다. 북한은 AN-148 항공기를 두대 보유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주로 이용했던 항공기의 등록 기호는 P-671이고 이번에 비행이 포착된 항공기는 P-672입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는 착륙 지점은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동해 부근에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만 표시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원산 국제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회항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산은 김 위원장의 개인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원산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19년 7월 신형 잠수함 건조 상황을 직접 시찰했던 신포 조선소와도 가깝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원산은 개발 초기 단계의 미사일을 중심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던 곳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 이목을 끌기 위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난번에 뭐 북수성 3형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발사 시험 발사했는데 원산의 동암만에서 시험 발사를 했어요. 동암만 이제 해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북수성 4나 5형을 이제 바이선으로 시험 발사를 한다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져요.
이와 함께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북한의 도발 시도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목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함락에 쏠리면서 북한이 도발 시기를 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의 적대 세력이면서 반인권 세력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탈레반과의 비슷한 이미지 때문에 북한이 지금 시점에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사태를 관망할 만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죠. 그 왜냐하면 지금 도발을 해도 미국 내에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프간에 지금 다 함몰돼 있고, 그리고 어줍지 않은 수준에서 도발을 했다가는 오히려 강경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죠. 미국 내에서. 그럼 북한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도 조금은 상황을 관망하는 측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제7차 전국 노병대회 참가자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이 사진과 함께 이튿날인 30일 노동신문에 보도된 뒤론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간 단체들이 북한 여행 금지 해제 조치를 요청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민간 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 나우는 최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여행 금지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민간단체들이 최근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북한에 대한 여행주의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국무장관이 지난해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나 경유 제한 조치를 재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0년 9월 1일 시행된 이 조치가 1년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북한 방문이나 경유 시 미국 여권이 효력을 상실하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매우 제한된 경우에 미국 시민들이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17일 국무부 관리와의 면담에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 나우도 국무부에 북한 여행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2017년 발령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인도주의 단체들이 중요한 지원을 전달할 수 없으며 미국인들이 북한에서 인적 교류와 평화 구축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지원 활동과 관련해 2017년 여행 금지령이 발령될 당시 약 25개의 미국 비정부기구가 활동했지만 지금은 절반 이하만이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단체들이 라선 경제특구에서의 활동을 크게 축소하거나 완전히 중단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북동부 지역 외진 마을에 의약품을 제공하던 모닝스타 코퍼레이션이 활동을 대폭 축소했고 이그니스 커뮤니티는 북한 내 척추 재활센터에서의 진료 활동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서한은 미국 구호단체들이 북한을 한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특별 승인이 나오기까지는 5일에서 55일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곧바로 숨지자 같은 해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장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효력은 다음 달 초 끝나며 국무부는 재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7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등 과거부터 자주 다뤄졌던 주제 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새로운 안건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월 들어 장기 휴회에 들어간 116대 회기 미의회에 19일 현재까지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 문제를 특정한 안건은 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7개월 사이 미의회에서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에 나포된 미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안건 등 과거부터 자주 다뤄졌던 주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의회에서는 한국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종전선언을 비롯해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과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회에서 미북 관계와 관련해 발의된 안건 대부분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며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 공화당 로포트만 상원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북한에 억류됐다 내사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고향입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만들고 북한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대북 방송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정보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있긴 하지만 북한의 정보 통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중점을 둔 별도의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리조나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데비 레스코 하원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북한 학교와의 교환 학생 금지 법안도 과거 미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적이 없는 분야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내 친북단체인 총련이 운영하는 일본의 조선대학교와 미 대학 간 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테네시주 출신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 최근 상원 예산 조정안에 대한 추가 조항 형태로 제출한 북한 테러 지원국 해제 금지 안건도 눈에 띕니다. 이 안건은 채택되진 않았지만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테러 지원국 명단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 밖에 공화당 마리코 루비오 상원 의원 주도로 지난 6월 발의된 북한 등 전 세계의 독재 정권의 불법 자산 공개를 요구하는 도둑 정치 희생자를 위한 정의 법안도 특징적입니다. 미 의회는 또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그레고리 스튜브 하원 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등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의 미국 이상가족 상봉 법안과 이와 유사한 내용의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의 결의안은 지난달 말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지난 10일 미국 이상가족 상봉 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무기 개발과 테러 활동,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다양한 감시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490개의 개인과 단체가 북한 관련 활동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발표한 2020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실무 사례집에서 지난해 취한 대북 사법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각국이 단결해야 한다는 체리스 노만 샬렛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부대표의 지난해 2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샬렛 부대표는 당시 북한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10월에는 재무부가 관보를 통해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서 북한과 관련된 490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설명에 거래 금지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이 포함됐습니다. 개인 중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위 관리뿐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텐인닌과 리자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관에는 국방과학원,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 기구들과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블루노르프, 안다리엘 등이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 3개 부처가 지난해 9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을 경고한 합동주의보를 발령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이 주의보에는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단체 명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기만적 수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 목록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의 보고서는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해양경비대가 지난해 5월 국제해상제재주의보를 통해 북한, 이란, 시리아의 제재 회피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산업과 에너지, 금속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주의보는 제재 위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무기 개발 외에 인권 유린과 테러 활동 등으로 지난해 국무부 감시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5월 북한과 이란 등 5개 나라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며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 판매, 허가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1970년 일본 항공 여객기 납치에 관여한 4명의 일본 국적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국무부는 12월에는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2001년 처음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연속 이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UN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이 미국의 목표에 부합하며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에 책임을 북한 당국에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대표들이 유엔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 실무 사례집은 2020년 한 해 동안에 국제법에 관한 실무 기록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보고서로 국무부 법률자문실이 발간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공평한 분배와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에 중국산 백신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전문가는 북한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코백스가 북한의 중국산 코로나 백신인 시노백 297만 회분을 배정했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WHO 평양사무소장은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 같은 제안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코백스 AMC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WHO는 북한이 코백스 백신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백신 지원 대상국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자금 지원 기회가 북한에도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심을 표명하면 WHO와 UN 아동기금이 코백스에 제출할 제안서 관련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이 지원받은 백신을 접종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코로나 백신의 보관이 가능한 가운데 북한은 통상적인 예방접종에서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콜드체인 실행 계획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적절한 기술 지원이 있으면 북한의 접종 체계와 유통망으로도 코로나 백신을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박기범 교수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과거 백신 접종 사례를 들며 실제로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면 큰 어려움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기근 이전에도 북한의 공중보건에서 백신 접종이 최우선순위로 다뤄졌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현재 북한 어린이 접종률이 전국적으로도 적어도 98%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홍역 백신의 경우 1단계 접종 시 첫 6일 만에 600만 회분이 접종됐고 이후 2단계 접종에서는 사흘 만에 1100만 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번에 북한에 배정된 시노백 백신이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proval for emergency use in May and June. And as you know, China has signed an agreement where they'll provide Chinese government
시노팜과 시노백 모두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평가를 거쳐 각각 지난 5월과 6월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중국이 코백스를 통해 두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 등 여러 나라에 배정된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초 코백스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북한에 배정된 백신은 모두 500만 회분에 달합니다. 다만 북한 내 백신 도입 시기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코백스의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서 유니세프가 이 분야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코백스와 북한 당국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BOA에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7개 가운데 2개만 완료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독일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 검사 관련 장비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독일이 대북 인도 지원 활동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달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통제를 위한 의료 장비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23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독일이 대북 반입을 신청한 물품은 신종 코로나 검사용 PCR 장비에 사용되는 로토르디스크 백스타터 키트 6대입니다. 독일은 9개월 후인 내년 4월까지 해당 물품을 북한 보건성에 보내야 합니다. 제재위는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된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그리고 관련 국가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북제재위가 대북인도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제재위는 지난 6월 말 유진벨 재단의 대북결핵치료 지원활동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엔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신청한 관련 장비에 대북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한국지원단체가 식수공급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대북 지원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북 지원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의 결과로 물자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5일자 서한에서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등 UN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 금지 면제를 2022년 8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보건의료 비정부기구 샘복지재단도 최근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남포항에서 최근 하얀 포대를 실은 대형 선박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식량이나 비료가 북한으로 대거 반입되고 있다는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북한 최대 항구가 있는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약 15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된 이 위성사진에 나타난 화물선 형태의 이 선박은 5개 적재함 중 3개의 덮개가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하얀 포대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 선박은 지난달 20일 이 항구에 입항한 뒤 이달 8일을 전후에 출항했습니다. 이 기간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선박에 실려있던 포대들이 날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됐고 출항일인 8일 위성사진에는 적재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항구에는 추가로 선박이 입항하지 않다가 19일 현재 하얀색 물체가 가득한 약 100m 길이의 또 다른 선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앞서 6월 12일에도 177m 길이의 대형 화물선이 하얀색과 황토색의 포대 추정 물체를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이 6월 9일을 전후에 정박해 26일까지 머문 뒤 떠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6월 27일 또 다른 대형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실은 상태로 바로 옆 부두에 정박했고 약 보름 뒤인 7월 9일 적재함이 비어있는 모습을 끝으로 이후 해당 항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항구에서 약 1km 떨어진 부두에서도 포대를 가득 실은 85m 길이의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두는 석탄을 주로 취급하는 곳이지만 최근 몇 개월간 석탄과 관련한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초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한 뒤 지난해 7월부터는 이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남포를 드나드는 선박의 숫자도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6월 이전까지 대형 화물선이 물건을 하역하는 경우도 포착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적어도 5척의 대형 선박이 하얀색 포대들을 싣고 남포항에 입항해 15일에서 20일가량 머문 뒤 떠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하얀 포대들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쌀과 밀가루 등 식량과 비료가 포대 형태로 운송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식량 혹은 비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19일 BOA에 비료의 경우 하역 뒤 바닥에 놓지만 식량은 오염 등의 이유 때문에 하역 뒤 바로 트럭 등에 옮겨 싣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역을 할 때도 비료는 크레인만으로 작업을 하지만 식량은 포대 훼손을 막기 위해 직접 사람이 적재함에 탑승해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6월 촬영된 위성사진의 경우 선박 바로 옆 부두에 하역된 포대들이 정렬해 있었고 이후 선박들은 적재함이 어느 정도 비워진 상태에서도 바닥에 남겨진 포대들은 없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6월에 하역된 포대는 비료이고 이후 하역된 포대는 비료나 식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선박들이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고 돌아올 때 비료와 쌀 등을 싣고 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매년 8월 1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유엔은 기후위기에 따른 직접적인 인간 피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공개한 동영상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며 기후위기에 맞선 경쟁에서 그 누구도 뒤처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Frequency, timing are in regions that have never encountered those types of extremes.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기후위기는 인도적 지원 전선에 나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전 세계에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기여한 세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이미 수백만 명이 집과 생계,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후 관련 운동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인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인간 피해를 조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기후 행동을 취하도록 세계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오는 2050년 12억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환경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향후 20년 내 지구 평균 온도가 19세기 말보다 섭씨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지구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09도 이상 올랐으며 3년 전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10여 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의 2020년 세계재난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자연재해 피해 가운데 97%는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재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기후변화 관련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는 북한 주민 생활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난 대응과 복구 시스템이 열악한 북한은 매해 가뭄과 홍수에 따른 큰 피해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10년 넘게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우드웰 기후연구소와 전략위기협회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폭염과 가뭄이 심해져 오는 2035년에는 북한의 가뭄 기간이 최소 3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해수면이 오는 2050년까지 1피트, 0.3미터 상승해 북한의 기반시설은 물론 해안의 농경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2003년 8월 19일 이라크 유엔 본부에서 폭탄 테러로 인도주의 활동가 22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활동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인도주의 활동가의 희생을 가리기 위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돈주라 불리는 신흥 자본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압박은 장마당 등의 시장경제 후퇴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부정부패를 세도, 관료주의와 더불어 인민 위에 군림하고 인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노동당이 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면서 북한 내에서 시장 활동을 하는 돈주들에 대한 압박도 커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 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미국으로 망명한 이현승 씨는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2010년 무렵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 무역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연동돼서 하게끔 했거든요. 그런 허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국가에 돈을 바치고 나머지를 운영 자금 및 자기 그 자본으로서 운영하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정책인 한번 만들어지니까 초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현승 씨는 북한 내 먹이 사슬에는 정권, 고위층과 해외 무역 일꾼, 장마당에서 시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소비를 하는 사람 등 모두가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이현승 씨의 진단입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본이 점점 줄어들면서 돈주들이 정권과 관리들에게 제공하는 자금도 줄었고, 이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올라가는 자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압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한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뭐 필요하면은 뭐 이제 정철청 국장한테 전화해서 뭐 500만 불을 만들어내라고 전화한다든지.
결과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돈주들이 갖고 있는 자본을 노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이현승 씨는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정권이 정부 중심의 계획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돈주와 같은 자본가들을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는 건 돈주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정권이 국가 경제와 민간 부문의 경제에 대해 모두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부는 이미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부문이 외국과 무역하는 물품에 대한 통제가 다시 강해졌다는 겁니다. 또 북한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거래할 때 스스로 가격 협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돈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압박이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승 씨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북한 내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이 북한 지하에서 흘러가는 자본을 김정은이가 타겟으로 했거든요.
예.
이제는 해외 이 무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자본을 지금 거의 저희가 볼 때는 한 2018년부터 빨아들였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돈을.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계가 올 겁니다. 이제 이 자본도.
그렇게 되면 북한 내에서 벌릴 수 있는 시장 활동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은 주민들에게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처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시장 활동 위축은 그만큼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with so much market activity, and in the markets, people are much more productive.
시장 활동을 벌여야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여지고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The real challenge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face is when it does transition to a more open economy is how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보다 개방된 경제로 전환될 때 직면하게 될 과제는 어떻게 현 상태를 정상화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군협회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수여받은 미군 병사의 희생을 만화로 재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 11월 5일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경계지점인 청천강 북안의 1, 2, 3 고지. 전방 청음조로 근무 중이던 26세 미국 원주민 출신 병사 미첼 레드 클라우드 2세는 주력 부대 전방에 매복해 적군의 접근을 조기에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 해병대 2기습 특공대대 출신인 상병 레드 클라우드는 야간 기습 작전 중이던 중공군 대부대를 포착, 다른 병사들을 깨우고 적이 30m 앞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리다 30구경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길을 막고 정확한 사격을 가한 그는 중공군의 응사로 총상을 입었지만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의 접근을 경고하고 후방으로 철수하면 되는 임무임에도 후방 중대 본대가 방어 태세를 갖출 시간을 벌기 위해 직접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수발의 총상을 입은 레드 클라우드 상병은 치료하려는 의료병에게 다른 전우들을 도우라며 치료까지 거부했습니다.
Get me back on my feet. You're wounded. There's other guys. Need your help.
Go, go.
의료병에게 고함치며 자리를 지켰던 그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서 있기가 힘들어지자 자신을 나무에 묶은 채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해야 했던 중공군은 접근로를 막고 사격을 가하는 레드 클라우드 상병 때문에 기습 공격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총성이 멎은 이튿날 현장을 목격한 미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발의 총상을 입고 전사한 레드 클라우드 상병 주변에 여러 구의 중공군 시신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원주민 인디안 역사의 전설적 인물로 알려진 호청크족 추장의 증손자로 붉은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드 클라우드 상병은 피를 흘리며 적군의 진입을 막다 전사합니다. 이듬해 4월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첼 레드 클라우드 2세 상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전장의 영웅 레드 클라우드 상병의 이야기가 만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에 소재한 민간단체인 미 육군협회 AUSA가 명예훈장 그래픽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훈장 수여자들의 이야기를 선정해 연재하고 있는 겁니다. 미 육군협회는 미 육군과 국방력을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봉사단체로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 발전이라는 취지로 1950년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 도서 홍보 책임자인 조셉 크레그 감독은 VOA에 퇴역 장군인 카터햄 회장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웹툰, 즉 온라인상 만화 배포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se are army soldiers, have had great stories, and we want to bring these stories to a new generation. So we are sharing these. This is part of AUSA's educational mission. So we distribute these.
육군 병사들의 훌륭한 사연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교육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며 이들의 이야기는 군대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크레그 감독에 따르면 레드 클라우드 상병은 올해 두 번째 주인공으로 실렸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 등에 참전한 수훈자들의 이야기에 이어 선정된 겁니다. 이 단체 웹사이트에 게시된 레드 클라우드 상병의 이야기는 검은 머리와 눈썹, 검은 눈동자를 가진 원주민 특유의 외모가 눈에 띄는 얼굴이 실린 표지를 포함해 총 11장입니다. 이야기는 1924년 위스콘신주 핫필드 지역 인디언 부족 호청크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그가 아버지 형제와 개울에서 낚시를 즐기던 어린 시절로 시작합니다. 16세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는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물고기를 잡는 등 사냥을 통해 전우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어깨에 총알이 박혀 고향으로 돌아와 퍼플하트 메달을 받습니다. 결혼해 딸을 낳아 키우던 그는 1948년 육군 보병으로 군에 복귀해 일본에 파병됐고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장에서 싸우다 생을 마감합니다. 유명 만화가들이 참여해 제작한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전합니다. 해설과 그림, 당시 인물들이 나눴던 대화까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크레그 감독은 책에 실린 해설과 대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며 미국 정부와 육군 당국의 세밀한 기록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 use official records, both army records, government records.
명예훈장 수훈자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해 상황을 추측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명예훈장 만화 시리즈는 지난 2018년 10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명예훈장을 받은 알빈 요크 병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명의 육군 병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개별 병사에게 기념이 될 만한 날에 출간하는데 레드 클라우드 상병의 이야기는 그의 생일이었던 7월 2일에 실렸습니다. 크레그 감독은 수많은 수훈자들 가운데 레드 클라우드 상병이 선정된 것은 한국 전쟁이 다른 전쟁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명예훈장을 받은 몇 안 되는 미국 원주민 중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간되는 이 만화는 지금까지 두 권이 책으로도 배포됐으며 올해 총 네 권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고 크레그 감독은 밝혔습니다. 크레그 감독과 미 의회 명예훈장협회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 가운데 명예훈장 수훈자는 약 150명입니다. 크레그 감독은 앞으로도 전장의 영웅들, 명예훈장 수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는 이어질 것이라며 젊은 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 외에 단체가 선정한 군인들의 가족과 후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며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s always exciting to know that you know, family members are seeing these stories of their relatives being told and they're happy that those stories are being shared.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8월 20일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침공합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당 제1서기 알렉산드르 둡체크에 의해 1968년 1월 시작된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 일명 프라하의 봄이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개혁파 인사 알렉산드르 둡체크는 1968년 1월 5일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1서기장에 취임하고 민주화 노선을 이끌었습니다. 검열제 폐지 등 이른바 프라하의 봄 개혁을 추진하고 자유화,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1968년 8월 20일 체코슬로바키아에 침공해 자유화 운동을 저지하고 둡체크를 강제 해임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의 회의를 느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동유럽 공산국가들에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했던 소련이 1968년 8월 20일 탱크를 이끌고 바츨라프 광장에 무력 침공한 것입니다. 결국 프라하는 소련군에 점령당하고 개혁 정책을 포기합니다. 1833년 8월 20일 미국의 제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납니다. 미국 역사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통령을 지낸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미국의 9대 대통령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과 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바로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입니다. 신시내티 남쪽의 오하이오 강가에 자리한 농장에서 1833년 8월 20일 태어난 해리슨은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주해 변호사로 개업했고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 장교로 3년간 복무한 뒤 변호사 활동과 함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기했습니다. 1876년 인디애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1881년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고 1888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며 1889년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